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50장 말씀에서는 야곱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긴 장례 기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그를 장례했다라는 내용과 그 후에 요셉도 110세가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자 그도 장례했다라는 두 부자의 이 장례에 관한 내용이 오늘 읽은 5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147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고통 많았던 굴곡이 너무나 심했던 그런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평안히 모든 자녀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다음에 그의 장례 절차도 매우 엄숙하고 또 장중하게 잘 진행되어서 그의 말년에 큰 영광이 더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가 야곱의 장례에 대한 말씀인데 일단 애굽의 장례 관례대로 시신을 미라로 만들고 긴 애도 기간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운구하여 가나안 땅에 장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었다, 향을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은 그의 시신을 애굽의 장례 관습대로 미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미라로 죽은 사람들을 장례하는 것은 나중에 세상 떠난 영혼이 그 육신에게로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들의 속설 때문이었으나 사막 지역의 기후 특성을 감안하면 그렇게 미라로 만들었을 때 가장 길게 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라 장례법이 발전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그렇게 미라로 만드는 애굽의 관습을 따라가게 된 것은 애굽 사람들의 종교적인 신앙이나 그런 것들을 믿고 수용했기 때문이기보다는 긴 장례 기간을 고려했고 또 애굽의 풍습을 인정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대체로 한 사람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에는 빠르면 30일, 길게는 70일까지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는 약 40일 동안의 시간이 걸려서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귀인의 장례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애굽에서의 애도 기간을 70일간 곡하는 기간을 가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최고의 예우에 해당하는 장례법이었습니다. 바로가 죽었을 때 애굽의 왕이 죽었을 때의 애도 기간이 모두 72일인 것에 비하면 신하의 장례로서는 최고의 예우를 갖춘 그런 장례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시 요셉에 대한 애굽 정부 내지는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 절차가 국장의 부검가는 예식으로 진행되어서 요셉에 대한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 백성들의 존경심을 최대한으로 표현한 그런 장례식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운구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온 다음에 국경을 넘어왔을 때 다시 요셉은 7일간 자기 아버지를 위한 애도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굉장히 많은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따라와서 거기에서 7일간의 또 애도 기간을 가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렀다 했습니다. 미스라임이라는 말이 이집트라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애통 그런 뜻을 지닌 단어로 그 지역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런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다음에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례하고 그들 모두가 애굽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험한 세월을 많이 보낸 사람이지만 이렇게 그 아들들의 효성스럽고 정성스러운 돌봄 가운데 말년을 보내고 그 가족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의 역할 또는 요셉의 헌신 이런 것들이 인연이 되어서 이런 예우를 받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죽은 다음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동안에는 아버지의 명령이 준엄했으니까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요셉이 자기들에게 지난날의 과오를 벌주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다 세상을 떠나고 장례도 마쳤으니까 이제라도 요셉의 마음이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큰일이다라는 생각에 요셉을 찾아와서 아버지 유언을 전하면서 용서를 다시 간청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용서해 줄 것을 간곡히 말씀하셨다라는 이 아버지 야곱의 뜻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을 때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가족들 또 그 후에 이어지는 모든 다음 세대들까지 책임지고 돌보고 기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에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했던 말씀의 핵심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 그렇게 나쁜 생각으로 한 일이긴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가 되었으니 내가 더 이상 무엇으로 책망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였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온전한 이해와 관용, 용서를 베푸는 모습을 보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평화가 유지되는 방법이 서로 힘이 팽팽하면 서로가 서로를 쉽게 넘볼 수 없어서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말하는 소위 대탕틀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평화가 유지되는 방법이 그렇게 힘의 균형이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평화를 이루는 가장 첩경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서 날마다 서로에 대한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용을 바탕으로 해서 화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개인과 개인 사이에나 공동체 안에나 우리 사회 전체 안에 흘러 넘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이 화해의 정신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결실을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이 요셉에게 이런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들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이하에는 요셉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가족들에게 자신이 죽은 다음에 언젠가 여기에서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다가 장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한 말이 후에 350년 정도 되는 긴 세월을 보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유골을 메고 올라가서 세겜 땅에 장례하는 것으로 그의 부탁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22절 이하에서 요셉의 죽음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소회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가 요셉이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 마친 다음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기의 후손들에 대한 모든 문제까지 다 마감을 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의 소임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삶의 분량을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더 감당하려 하는 성실한 자기 삶에 대한 자세가 요셉에게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죽음이 안타깝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은혜롭게 보이는 것은 소망 중에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죽어 미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나를 장래 지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는 희망 가운데 잠들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다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때 우리의 마지막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잠드는 것이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나그네 길을 가고 이 나그네 길이 끝날 때에도 그 소망 중에 잠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이 요셉의 장례를 통해서 죽음의 보편성이라는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147세에 죽은 것이나 요셉이 엄청난 위인의 삶을 살다가 110세에 죽은 것이나 사람의 종말이 다 이렇게 죽음으로 귀결되어진다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동시에 이 요셉의 죽음은 우리에게 떠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빈손으로 되어 떠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장엄하게 마치 음악으로 말하면 방파래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였지만 요셉이 죽어 미라가 됐다는 말씀은 레퀴엠을 듣는 것처럼 장중한 음악이 들려지는 것처럼 침울한 광경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한 나라 애굽을 또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게 이 대기근이라는 재앙의 시기에 모두의 생명을 구원해준 혁혁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지만 죽은 다음에 그도 역시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 되었고 미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그 기간 동안에 맡기신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떠날 때는 모두가 다 빈손으로 그렇게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기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느끼는 소회는 사람의 삶이란 누구든지 다 이 세상 삶이 끝난 다음에 가깝게는 역사의 평가를 받고 또 멀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의 생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을 평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난 다음에 남긴 자들에 의해서 훌륭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참 신앙인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도 수고했다, 고생 많이 했다, 큰일을 감당하고 왔구나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는 그런 평가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남은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어가는 거룩한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옳게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신실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